어제 아침에는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구제라든가 금식이라든가 기도 사람에게 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외식하는 자처럼 거칠게만 하지 말고 중심이 곧 마음의 그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이 기도야말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기도죠. 그런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는 그 기도가 어디를 향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대부분 상당한 부분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염려하는 것에 대한 이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의 기도가 뭐 그게 틀리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관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인생이냐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이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 물질을 구하고 있는지 과연 땅에 쌓아둘 그 물질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에 쌓아둘 그 물질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 이 물질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하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물질을 구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으로 물질을 구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 물질을 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빚 갚아야 되고 당장 이거 메꿔야 되고 또 필요하니까 물질을 구하겠죠. 그런데 그 물질 구하는 그 목적, 그 의도, 그 중심이, 그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땅의 명예보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땅의 소원보다 하늘의 뜻을 구하라는 말씀을 요약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그런 인생 사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탐욕이 되어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었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경기 불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요즘 오르락내락 하는 이 그 뭐죠? 예, 갑자기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이 그 코스피 이 주식의 그 주가가 오르락내락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쓰이면 온통 거기에 마음이 다 있는 거죠. 예,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것이 내 인생의 보물이 되면 거기에 온통 마음이 쓰여져서 다른데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이죠. 또 이 뭐 경기 불황 같은 변수만 걱정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도태되는 순간 바로 치고 올라오는 경쟁자를 신경 쓰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데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거기 보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20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어요. 똑같이 너희를 위하여 근데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그런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하늘에 쌓아두어야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 뚫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하늘에 쌓아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데 쓰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 있는 물질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라는 거죠. 선교와 구제와 전도와 또 주님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채우신 자,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채우라라고 해서 그 배낭은 낡아지지 않는다. 마치 열왕기하 4장에 어떤 선지자 아내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기름병을 이웃에 구해서 다 기름을 채워 넣을 때 그 기름병이 다 할 때까지 다 채워주시듯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쌓아둔다고 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쌓아두면 결국은 조미 해야 하고 동록이 해야 하고 녹슬고 결국은 없어지고 말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면 영원히 내 것이 된다라는 거죠. 하늘에 상급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있느냐, 막 내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곳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에만 마음이 쏟아지는 그 물질의 마음이 있으면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물질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나는 사용하면 또 하나님이 채우시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충분히 있어서 흘러보내는 게 아닙니다. 없는 상황 가운데도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구제 헌금 연보하여서 또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 하나됨을 이루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를 경험하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 신뢰가 이 물질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물질에 약한데 주님은 전곡을 찔러서 이 물질에 약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면 내 눈이 성하면 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성하면 여러분 각주 오른 뭐 그 여러분 성경도 각주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순전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 순전하다, 그냥 눈이 잘 보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눈이 제대로 떠 있느냐, 어디를 향해서 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과연 그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순종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눈이 지금 제대로 지금 떠 있느냐, 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 내 의도, 내 눈이 주님께 순종하고자 한다면 어려운 이웃들이 보이고 내가 흘러보내야 될 것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눈이 어두우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욕심, 내 탐욕에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찌 흘러보내겠습니까? 이 물질이 있다고 해서 흘러보낸 게 아닙니다. 눈이 성해야 흘러보낼 수 있다. 눈이 제대로 박혀 있어야, 눈이 제대로 주님을 향한 그런 시선이 되어야 이렇게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이지 눈이 어두우면 흘러보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유로 존재의 값을 매기는 이 세상에 휩쓸지 않고 하나님께만 내 시선을 고정할 때에 주님이 내게 맡기신 소유를 나누어야 될 이웃의 존재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주님을 의식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의 마음이 올 때에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 동정의 마음을 꺼버린 인색한 눈은 그 인생 전체를 어둡게 할 뿐입니다. 결국은 항상 그 물질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서 늘 근심과 어둠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탄식하고 항상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빌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에 그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내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노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보 성도들에게 바로 그런 의식,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곧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우리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진다. 눈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눈이 주님께 시선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늘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부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근심과 염려, 대기업 총수들이 더 물질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쓰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럽니까? 아니 그 물질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 때문에 또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고 더 근심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 끝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그랬어요. 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눈이 밝으면 성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 어둡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도 어둡습니다. 그러니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가 봐라.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라고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배품의 행복을 모른다는 것은 자신만 챙기는 삶의 가장 큰 불행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나만 내 배만 채우는 것은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엄청난 부와 그 존귀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냈으면 그렇게 헛되고 헛되며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 있었을 때 나누지 못했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 나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나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닙니다. 시간도 그렇고 건강도 마찬가지. 우리가 새벽을 드릴 수 있을 때 새벽을 드리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러보낼 때에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사공은 주님이십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맡겨드리는 삶, 그래야 걱정이 되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구할 수 있는 넉넉한 여유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한낱 우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 돈을, 내 탐욕,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의지할 어느 한 우상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의 사공,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은 주님을 위해서 쓰는 내 유익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돈은 범사에 유용하느니라 그랬어요. 돈도 우리에게 유용하다고 했어요. 왜요?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흘러보낼 수 있는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만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모든 악의 뿌리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유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돈이 어떤 내 주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되어 돈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돈을 내가 다스릴 수 있지만 돈이 주인되면 주님은 한낱 내가 또 다른 섬기는 우상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둘 다 겸하여 내가 내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중히 여기면 저것이 경히 여겨지고 저것이 경히 여겨지면 이것이 중히 여겨지겠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셨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여러분이 아시죠? 어떤 사람, 어떤 청지기가 주인에게 해고당할 위기가 놓이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주인에게 해고당하면 나는 뭘 먹고 살까? 무슨 기술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살까라고 염려하다가 한 가지 깨를 댔는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탕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마치 이렇게 하여튼 뭐 탕감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이 못된 놈이라고 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때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였다.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그 지혜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무슨 말이에요? 재물은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이 세상의 재물은 정말 불의한 것인데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내게 있는 그 불의한 재물로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내가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내가 있을 때 도와주면 내가 필요로 할 때 도와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서도 내 식물을 흐르는 물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흐르는 물에 던지라는 것은 이거 그냥 포기하라는 거죠. 그냥 흘러보내라.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 날 후에 내가 필요할 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그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끝에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누가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끝에 이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에게 있는 이 재물을 가지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도록 그것을 유용하게 써라 라는 그 이야기를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말은 이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흘러보내서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되고 내가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세상 원리로는 맞지 않죠. 세상 원리로는 부지런히 저축하고 투자해서 유익을 남기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그게 아니라 투자한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흘러보내라. 그것이 남는 것이다. 그것이 내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원천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세상 원리로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게 흘러보내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왜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사공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생사하복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고백한 것처럼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과 땅에 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높고 낮음 그리고 있고 없고를 정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내가 투자해서 내가 얻고 내가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예,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공중의 새를 봐라,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아니 이거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가꾸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입혀서 솔로몬의 그 모든 영화보다 더 복되게 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 하시고 내주시니까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어요. 아니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신데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염려는 한편으로 말하면 주님을 불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첫 번째 형벌이 뭐예요?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움은 주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염려 근심도 주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그 키를 또 각주해 보면 우리의 생명을 아니, 한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아니 염려한다 해서 근심한다 해서 우리가 더 살 수 있거나 아니면 생명을 더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 키를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니 염려해서 그럴 것 같으면 맨날 며칠이고 염려해야 되죠. 그러나 염려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만 상하고 더 어두워질 뿐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 안에 뭐가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그러니까 흘러보내면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 나는 내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염려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헌신할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그것만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자 오늘 내일 일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6장 8절 말씀에 이미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뭐 띄워주시든지 아니면 앞에 예, 한 장 이렇게 앞쪽으로 넘기면 여러분 성경에 6장 8절 말씀을 봐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을, 내일 겪을 괴로움까지 미리 염려하지 말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라. 염려해도 소용없는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예타하게 마음 쓰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일에 지금 내 마음을 쏟으라.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나, 어디에 정신 차리고 있어, 어디에 정신을 두고 있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목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시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자녀들의 형통을 위해서 구하되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연결을 시키란 말이죠. 하나님 제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하여서 하나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이 필요한데 정말 이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냐고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형통이 필요한데 주님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건강한 주자로 서가서 다니엘이 되고 요셉이 돼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형통을 주옵소서. 그냥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형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염려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의식주도 주님께 맡기고 공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내가 도대체 주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마음 가운데 주시는지 여러분 답을 얻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 사공이 되셔서 내 인생 내 삶을 또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주님이 하시는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구하고 응답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